출애굽기 130번 메시지 제사장의 의복 15번째 예표론에서 의복은 표현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의복인 제사장의 의복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아름다움과 영광은 다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말해서 의복들이 가르는 것과 보온과 아름다움을 위한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기록에서 그 강조점은 아름다움과 영광에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인간적이고 영광은 신성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의복은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아름다움과 신성한 영광의 표현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의복들은 특이했습니다. 먼저 발목까지 내려오는 속옷이 있었습니다. 속옷 위에 발까지 내려오는 겉옷이 있었으며 겉옷 위에 에봇이 있었습니다. 에봇 위에 흉패와 두 견대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의복은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론의 의미심장한 방면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표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성육신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시며 이 체현은 표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그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러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한 하나님의 표현이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표현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고 실질적이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 우리는 볼 수 있고 실질적인 하나님을 접촉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비밀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실질적이고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표현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실질적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은 개인적이고도 단체적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인 그리스도는 개인적이실 뿐만 아니라 단체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개인적인 표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과 부활 후에 이 표현은 단체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과 서신서들과 계시록에서 그리스도는 더 이상 개인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체적인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서신서들과 계시록에서 우리는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겉옷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표론에서 이 긴 겉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이사야 6장 1절로 돌아갑시다.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구절에 의하면 이사야는 성전에 앉아계신 주님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주님의 긴 겉옷자락을 가리킵니다. 이사야는 이 옷자락이 얼마나 길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지만 그는 그것이 성전을 채웠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결혼식이 거행되는 장소를 채울 정도로 긴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신부에게도 그러한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충만하심으로 그분의 옷자락이 그분의 거처인 성전을 채웁니다. 이 긴 옷자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미덕들의 표현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충만함은 그분의 모든 미덕들 안에 나타납니다. 주님이 미덕에 있어서 무척 부족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한 경우라면 그분은 성전을 채우는 옷자락이 있는 긴 의복으로 표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에게 아무런 충만함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몸을 합당하게 가리지 않는 의복을 입는다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미덕이 부족함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합당하게 가려진다면 이것은 그가 미덕으로 충만함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미덕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그분의 거처에 앉으실 때 그분의 긴 옷자락은 성전을 채웁니다. 이것은 주님의 거처가 그분의 미덕으로 가득함을 뜻합니다. 시편 133편도 또한 대제사장의 긴 겉옷을 가리킵니다. 신성한 관유가 대제사장 아론 위에 부어졌을 때 그 향기름은 머리부터 수염까지 흐르고 또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더 나아가 계시록 1장 13절에서 주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심히 광대한 미덕들이 그분의 충만함이 된다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의 긴 겉옷을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용법에 기초하여 그러한 긴 겉옷은 분명 그리스도의 미덕을 상징하며 이러한 미덕들은 그분의 표현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땅 위에 계셨을 때 신성한 미덕들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에 이러한 미덕들이 부족하였다면 그분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성한 미덕들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표현되셨습니다. 그분은 땅 위에서 행하셨을 때 미덕이 충만한 방법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표현에는 분명 긴 옷자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이 베다니에 그 작은 집 안에 계셨을 때 그분의 옷자락은 그 방을 채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이 예루살렘 길을 행하셨을 때 그분의 미덕들이 그 성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긴 옷자락이 있는 긴 의복은 그 의복을 입은 사람의 미덕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이 우주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를 가리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분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며 만유를 포함하시고 엄청나게 광대하십니다. 그분은 너무 위대하고 만유를 포함하시며 광대하심으로 분명 그분의 어떠함을 표현할 충만함이 필요하십니다. 이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미덕들의 표현으로 덮여진 땅. 그리스도의 옷자락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처음에 이 옷자락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으며 안디옥, 빌립보, 고린도, 로마에 퍼졌습니다. 결국 그것은 아시아로 퍼졌고 그 다음에 서반구로 퍼졌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긴 옷자락은 지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옷자락에 비하면 땅은 너무도 작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덮입니다. 비록 교회가 타락되었다 할지라도 인간 사회에서 교회보다 더 번영하고 멀리 미치는 것은 없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33년 전 중국 대륙을 떠날 때 중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400만을 넘지 않았습니다. 최근 나는 지금 중국에 4천만의 믿는 이들이 있다고 말하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단지 어떤 성의 한 지방에만도 말씀을 기도로 읽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14만의 믿는 이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능력 있으심을 증명합니다. 공산국가들은 무신론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33년 후 오늘 중국에는 1947년보다 10배 더 많은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긴 겉옷이 뻗치고 늘어난 것입니다. 그분의 옷자락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의 긴 겉옷은 더 멀리 뻗칩니다. 나는 또한 오늘 소련에서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영국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5배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1944년에 읽은 기사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스탈린은 미국에 원조를 요청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에게 매우 많은 미국의 세금 납세자들이 그리스도인이므로 소련은 원조를 받기 전에 다시 한번 교회들을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즈벨트는 그의 국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을 도울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스탈린은 교회들이 여러 해 동안 닫혀 있었으므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루즈벨트에게 교회들을 개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가 무척 놀란 것은 1944년 부활절에 구름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가 부활절 예배를 위해 교회 건물로 모여든 것입니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신성한 속성들과 인간적인 미덕들로 충만하십니다. 역사 가운데 그렇게 많은 속성들과 미덕들을 지닌 사람이 결코 없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미덕들과 속성들의 표현은 긴 옷자락, 온 땅을 덮는 옷자락을 이룹니다. 이 옷자락은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긴 겉옷의 일부들임을 인하여 그분을 찬양합시다.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속옷과 긴 겉옷과 애봇과 흉패와 견대들은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의복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의복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흉패 위에는 하나님의 구속된 자들의 이름이 새겨졌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것 없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의복 위에 흉패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복으로 상징된 그리스도 위에 흉패와 두 견대로 상징된 교회가 있음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흉패와 견대들은 에봇 안으로 물려졌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충만함이 있으며 이 충만함은 교회입니다. 흉패와 견대들과 긴 옷자락은 모두 교회를 예표합니다. 대제사장이 입었던 의복들을 고려할 때 가장 아름답고 귀한 부분이 흉패와 견대라는 것과 가장 긴 부분이 옷자락임을 봅니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부분과 가장 긴 부분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만일 대제사장의 의복에서 흉패와 견대들이 제거되고 옷자락이 잘려진다면 그 의복에는 충만함이나 아름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표현에 충만함과 아름다움이 부족할 것임을 가리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그림은 의복의 아름다움과 충만함이 흉패와 견대들과 긴 옷자락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의미는 오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 의하면 교회는 타락되고 가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교회에 관한 그분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분의 관점에 의하면 교회는 사랑스럽습니다. 그분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원수 사탄이 해온 것은 장난꾸러기 소년의 짓거리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주 예수님은 사탄, 내가 더 할 것이 있느냐? 없다면 불못으로 가라. 이제 나는 그 상황을 일수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 교회는 놀랍습니다. 오늘도 그러합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으로 묘사된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한 그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대제사장의 의복의 주요 요소들은 배실, 금, 보석들입니다. 배실은 인성을 상징하고 금은 신성을 상징하며 보석들은 변화를 상징합니다. 또한 여러 색깔이 있습니다. 청색은 하늘의 속함을 상징하고 자색은 왕다움을 상징하며 홍색은 구속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을 살펴볼 때 우리는 참으로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묘사를 봅니다. 붙들고 지탱하고 연결됨. 이러한 제사장의 의복의 그림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지탱하십니다. 흉패는 에봇에 의해 붙들림 바되고 견대들은 에봇으로 말미암아 지탱됩니다. 이제 우리는 긴 옷자락이 그리스도께 연결된 교회를 상징함을 보아야 합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에 관한 인상을 받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가슴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그분의 양 어깨 위에 있으며 교회는 그리스도께 연결됩니다. 겉옷은 주로 에봇을 위한 것이었던 까닭에 에봇의 겉옷으로 불리웁니다. 에봇에서 우리는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러므로 긴 겉옷은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긴 겉옷에 관한 기본적인 해석은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표현이신 개인적이고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또한 그리스도께 연결된 교회를 봅니다. 겉옷의 특징, 전부 청색임. 28장 31절에 의하면 에봇 밑에 긴 겉옷은 모두 청색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모두 하늘의 속함을 가리킵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교회에 관하여 이러한 계시를 줍니다. 교회는 하늘에 있지 않지만 하늘에 속합니다. 본성과 위치에 있어서 교회는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은 우리가 위로부터 났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땅 아닌 하늘이 우리의 근원임을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땅 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났으며 하늘에 속한 본성을 지닌 하늘에 속한 생명을 소유합니다. 구멍. 출애굽기 28장 32절은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긴 겉옷이 통으로 짜여졌음을 암시합니다. 윗부분에는 전투를 위해 사용하였던 갑옷에 있는 구멍처럼 매우 튼튼하게 짜여진 구멍이 있었습니다. 32절에 있는 갑옷에 대한 언급은 제사장의 봉사가 전투임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제사장들로서 섬기고 있는 동안 또한 전사들로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옷은 제사장의 의복이지만 그 구멍은 갑옷의 구멍과 같습니다. 32절은 그 구멍이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갑옷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의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 발생할 수 있었음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간증으로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싸우기를 원치 않지만 많은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사장 의복에는 우리의 섬김이 싸움임을 가리키는 그러한 구멍이 있어야 합니다. 성류와 방울. 33절과 34절은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결대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33절은 성류와 물방울들을 말하고 34절은 한 금방울, 한 성류를 말합니다. 의복이 만들어지고 있었을 때 성류는 방울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기능에 있어서는 방울들이 성류들보다 앞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적하였듯이 옷자락은 충만함의 표시이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옷자락 위에 있는 성류와 방울들은 교회와 관계된 것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성류와 방울들은 교회를 상징하지 않는 속옷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교회를 상징하는 겉옷의 아래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류와 방울들을 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해야 함을 뜻합니다. 성류들은 인성을 상징하는 배실로 만들어졌으며 방울들은 신성을 상징하는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류들에서 인성을 보며 방울들에서 신성을 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인성과 신성을 봅니다. 인성은 성류들과 관련되며 신성은 방울들과 관련됩니다. 씨들이 가득 박힌 익은 성류를 본다면 당신은 성류가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류는 생명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그 인성 안에서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배실로 만들어진 성류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실수하시지 않지만 교회는 실수한다는 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다릅니다. 당신과 나는 종종 특히 아주 바쁘게 행동할 때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너무 빠르거나 부주의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경고하는 금방울들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충만함은 교회의 인성에서 표현되지만 경고의 목소리는 금방울이 상징하는 바 교회의 신성에서 표현됩니다. 교회에 합당한 말씀하심은 항상 그 신성에서 나옵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말한다면 그것은 철량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성 안에 그 근원을 가진 소리를 내는 작은 방울들이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소리는 쇠방울이 아닌 금방울에서 나오는 소리이기에 유쾌하고 부드럽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몇 개의 큰 방울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작은 방울들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 안에서의 여러 해를 통하여 많은 때의 어린 형제 자매들의 말하는 것을 통하여 경고받았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집회 가운데 일어서서 내게 경고가 되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내게 부주의하게 행하지 않도록 나를 경계시키는 작은 금방울의 울림처럼 들렸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의 특별한 방면의 묘사에 인성 안에서의 생명의 충만함에 기초한 신성으로부터 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성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표현할 때 우리 중에 많은 금방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 즉 교회의 신성을 통하여 표현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어느 정도의 신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성의 유소로부터 작은 방울의 울림과 같은 소리가 작은 규모로 울려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생명의 충만함의 표현을 보고 나서 금방울의 울림, 즉 교회의 신성에서 나오는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충만함의 표현을 위하여 인성을 지니고 또한 금방울의 울림을 위해 신성을 지닙니다. 먼저 우리는 생명의 충만함인 성류를 지닙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방울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방울들의 소리가 먼저 나오는지 생명의 충만함의 표현이 먼저인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의 긴 옷자락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방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성류와 방울들을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타락된 부분을 만난다면 당신은 성류나 방울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든 어떻게 행하든 당신은 아무런 경고의 소리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 안에는 많은 경고의 음성, 생명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통제 아래 있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누구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아나하임에 있는 장로들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들이 나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성류와 방울들로 인해 통제받습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성류 안에 있는 생명의 표현과 금방울들의 울림에서 나오는 경고로 충만합니다. 당신은 무엇이 합당한 교회 생활의 표시들인지 아십니까? 그 표시들은 성류와 방울들입니다. 28장 34절에 의하면 성류와 방울들은 한 방울과 한 성류가 교대로 위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목소리가 신성한 생명과 상호 연관되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겉옷자락에 방울들만 있게 하려고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 성류들 없이 방울들만 있다면 금방울들의 울림이 아닌 한담과 비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류들이 방울들과 교대로 있게 된다면 한담과 비판은 사라지고 합당하고 신성한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성류들이 방울들과 번갈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하고 결국 생명 안에서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류들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생명 안에서의 이 성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담과 비판을 작은 금방울들의 합당한 소리로 대체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형제의 체험이라면 그는 집회에 와서 어떻게 그가 어느 문제에서 주님께 다루심을 받았는가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은 경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류들과 번갈아 놓인 금방울들의 소리를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합당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분의 옷자락이라면 그 옷자락 위에는 성류들과 방울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생명의 표현과 신성한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 안에서 체험과 관찰을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성류와 방울들이 있는 긴 겉옷의 예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류들과 방울들이 긴 겉옷자락에 달린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것들이 교회 생활과 관계됨을 암시합니다. 더 나아가 성류들은 생명의 충만함을 상징하고 방울들은 소리내는 것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내는 것은 인간적인 근원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근원, 곧 방울들이 금으로 되었다는 사실이 가리키는 바 신성에서 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모두 신성한 기초, 신성한 근원에 속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배실 안에, 인성 안에 표현된 생명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성 안에 표현된 생명의 아름다움과 금방울들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소리를 체험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의 표시들입니다.